그래서 이제 1, 2장, 1장, 2장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솔로몬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다윗 스토리랑 좀 다른 부분들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솔로몬에 대해서 덜 호의적이 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렇게 성경에 솔로몬을 다루는 방식이 다윗처럼 뭐 목동이었던 솔로몬을 들여다가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공격적이나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 세우는 뭐 이런 흐름의 느낌보다는 왕이 딱 되자마자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미지가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건강한 이미지가 아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실패 자체를 미리 알기 때문에 솔로몬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아닿을 수 있는데요. 사실 솔로몬의 인생 전반을 보면 그가 실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요. 성경이 솔로몬을 다루는 방식들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변질되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애가 그냥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정점에 올랐다가 떨어진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열왕기는 등장하기를 다윗이 되게 초라해진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 모세나 이런 성경의 위인들은 늙어도 눈빛이 새하지 않고 막 갈렙은 막 나이가 완전 많이 먹었는데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칼 들고 뛰어가면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냥 막 몸이 차가지고 할아버지가 차라리 동료를 안고 누워있고 막 이런 이미지예요. 되게 이미지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약간 되게 다윗이 어쩌면 이 지경이 됐을까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그쵸? 근데 거기서 다윗의 초라함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부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기에 있어서 다윗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왕기에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만약에 모세처럼 완전 눈에 부리부리하고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겠죠. 여호수아 약하고 미약해 보이지만 니네 아무도 여호수아 나를 보듯이 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느낌은.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는 느낌은 그 느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장악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장악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힘드셔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죠. 근데 보세요. 아도니아의 반란의 특징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쵸? 압살롬은 어때요? 다윗을 몰아내려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는 어때요? 다윗이 침략을 발표하자 이 세력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을 걸로 생각했던 것처럼.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요. 아도니아는요. 다윗이 설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분위기를 알겠죠? 저는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이미 나단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 같지 않고 솔로몬은 왕제가 아니고 아도니아가 왕제고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에 있어서 호의적이거나 관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분위기를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강성해서 솔로몬 그냥 딱 세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민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군권을 잡고 있는 요압도 아도니아 쪽에 붙었고 영권을 잡고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 쪽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봐도 아도니아 쪽으로 기울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또 자기 엄마야. 한 명은 선지자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실세가 아니잖아요. 그쵸?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초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적으로 세우신 것처럼, 다윗의 그 권능으로 솔로몬이 세워졌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에서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이 되는 과정. 다윗도 그를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분위기가. 다윗이, 아유,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왕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분위기가 그렇게 갔겠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면에서 솔로몬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바세바가 들어서 단판 짓잖아요. 그쵸? 분명히 얘 왕 시켜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고 치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는 이미지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러니하게 어린 시절 다윗의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형들이 왕이 될 제목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아도니아나 이런 애들이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솔로몬을 향하죠. 뭐예요? 다윗을 세운 이유랑 같은 이유죠. 왜 목동 다윗을 세웠습니까? 소년 다윗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나약한 자를 세워서 일하실 때 아 이것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어 나약한 자, 중심이 살아있는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이 일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다윗의 장면과 다르지만 사실 솔로몬이 다윗과 닮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아 걔는 되게 잘나서 왕이 될 만한 인재였어도 아니고 아 다윗이 솔로몬을 찍어서 그 다윗의 권력을 등에 입고 왕이 된 것도 아니라 진짜 주변과 상황과 정황을 보면 왕이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왕이다 라는 이미지로 첫 장 1장에 나갑니다. 2장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솔로몬이 일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이 유언하고 솔로몬이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의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윗이 처음에 멋있게 시작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율법과 윤례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시므이는 꼭 죽여라. 요압도 꼭 죽여라. 바리셀라한테 내가 너무 고맙다. 잘해줘라.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죠? 뭐야 이게? 여기서도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에요.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뭘 맡기는 거예요? 뭘 맡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그냥 아유 너 같은 게 왕이어서 어쩌냐. 아유 네가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아니에요. 뭘 맡겨요? 자기가 평생 묵다 한 사업을 맡깁니다. 사명을 맡겨요. 이게 솔로몬의 권위를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압을 다윗이 왜 못 죽였어요? 우리가 쓱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압을 다윗이 평생 못 죽였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어요. 왜요? 군권을 잡고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도 보면요. 이성계가 죽은 다음에요. 조선이 한번 초토화됩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원래 개국공신들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잖아요. 이성계는 같이 나라를 열었으니까 괜찮은데 이성계 아들은 어때요? 다 삼촌들이야. 삼촌들. 그러니까 얘가 왕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왕은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넷째 세종이 그때서야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 순서로 가요. 개국 나라를 열면 초대 왕 때 조금 잘 나가다가 2대 때 개국공신 때문에 좀 말아먹다가 세 번째쯤 피해 혁명이 한번 일어나서 싹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4대쯤 되면 이제는 태평성대가 열립니다. 이런 식의 보통 왕권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개국공신을 다윗도 못 잡은 요압을 솔로몬이 잡는다는 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이 군권을 지금 몇십 년째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압은요 나라가 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군대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군대장관을 교체하고 싶을 때마다 상대를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아브네를 죽여버리고 아비사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어찌하지 못하는 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세바 사건에서 보면요. 다윗이 출장을 안 해도 요압이 전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군권을 완전 요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요압이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되게 이게 보통 장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세력이 명확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자의 난이 계속 일어났던 나라였고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잘났던 나라였고 왕자의 안이 계속 일어났던 나라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척결한 세력이 뭐예요? 다른 왕자들, 그렇죠? 나 말고 대체될 수 있는 형제들을 먼저 처단하고 두 번째 군권을 잡고 있었던 요압을 처단하고 세 번째 정통적인 제사권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시므이가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사울의 잔당이에요, 그렇죠? 전의 왕조의 세력이었던 잔당까지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다윗이 세력이 약화되면서 다윗이 영향이 약화되면서 약간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던 영적인 제사장 세력, 군 세력, 아들들 세력, 예전 왕조 세력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싹 정리합니다. 누구의 그걸 받아서 다윗이 내가 하지 못했던 걸 네가 이루어달라는 유지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의 권위를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적인 암살과 이해 집산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솔로몬 지지 세력이 없거든. 지지 세력이 없이 시작했어요. 나이도 어리고요.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뭐 자시고 할 때 솔로몬 애였어요. 애기였어요. 애기. 그렇잖아요. 밧세바 들어오고 몇 년 안 돼서 이제 뭐 이제 초등학교 겨우 들어갈 나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이랑 레벨이 달라요. 솔로몬은. 너무 늦게 낳은 아들이래요. 완전 마지막 아들이잖아. 다른 왕자들은 전장을 누릴 때 얘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그리고 어떤 군사적 업적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는 애가 왕으로 되자마자 이제까지 국가를 혼란하게 했던 모든 세력을 통폐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딱 왕권을 완전히 확립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하거나 세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셔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놀랍게 세우셨는지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다른 왕자애들은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지 느낌이 오시죠? 왜?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집을 잘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왕자들은 가오가 있어요, 보면. 애들이 또 착하네? 얘도 착하잖아요. 아버지가 너 왜 그랬니? 라는 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사람들이 보기에 빚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장을 누빈 왕자들이고요. 잘났어요, 다. 솔로몬은 어때요? 여러분들 솔로몬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다 알아. 쟤가 왜 태어났는지. 쟤는 엄마 누구예요? 쟤 엄마 밧세바예요. 누구? 우리 아내 밧세바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 여자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사실 저 여자 때문에 망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이제 엄마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애야 얘가. 근데 얘가 왕이 될 거래. 태어나자마자 얘가 왕이 될 거래. 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는데 얘가 왕이 될 거래. 그 집에 같이 살았어요, 솔로몬이. 어땠을까? 얘가 신앙이 왜 좋은지가 나오면 얘 진짜 주만 바라봤을 거. 얘가 신앙이 왜 좋은지가 여기 나오면 주만. 다른 왕자들은 여기가 자기 필드고 자기 앞마당인데 솔로몬은 아무지 없이 태어나 봤더니 이미 게임 오버예요,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여기.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상상이지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딱 왕이 되고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가 되게 오히려 어린 시절의 다윗의 이미지를 그래서 왕궁성에서 갖는 거예요. 곰과 사자가 여기서는 사람이어서 좀 다르지만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 그렇게 권력, 왕권을 완전히 확립합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도 한 번도 제대로 왕권을 완전 확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의 잔당에 대해서 포용 정책이었고요. 그렇죠? 자기 계급 공신들도 어떻게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확립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죠. 여기까지는요. 있었던 일이에요. 여로보암도 이런 은혜를 겪었고요. 예후도 이런 은혜를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아무도 너를 하지 못해.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마. 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해서 그런 왕으로 삼으셨던 일은 역사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위대함은 여기서 달라요. 반응이. 보통 많은 열왕들, 사울을 포함해서 열왕계에서 하는 열왕들의 동일한 실수는 뭐냐면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왕권이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왕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했던 얘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자주 그렇죠. 그냥 거기 가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거. 취업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뭘 하는 거, 어떤 위치에 서는 거, 성공을 하는 거, 안정이 되는 거, 거기까지. 물론 그거 하면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하는 얘기고 그거는 그냥 이제 브리핑이죠. 이번에 계약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왕권을 확립했을 때 왕직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이랑 어떨 것 같아요? 다윗도 못했던 완벽한 왕권을 확립했어요. 반대 세력을 다 싹 쓸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못 덤벼. 내가 짱이야. 그때 솔로몬이 뭐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감과 자부심에 넘쳐서 그것을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다윗도 이 실수를 범하잖아요. 딱 그 시점에 솔로몬이 뭐하면 나 같은 게 왕이 돼서 이렇게 딱 꺾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을 합니까? 왜요? 왕권을 보는 게 아니라 왕직을 보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분입니다. 왕권을 보는 사람이나 왕직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 왕들이 어때요? 왕권을 보죠.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왕 되면 뭐합니까? 놀아요, 이분들이. 근정정에서 노신다는 말이에요. 근정정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왕한테. 간판을 이렇게 애들 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왕보라고 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근정정이란 말이에요. 극명하게 정사를 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왕한테 열심히 하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은 근정정. 뭐 멋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에서 열심히 일한 왕은 딱 두 명입니다. 정조랑 세종이죠. 그렇죠? 둘은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왕권을 안 봐요. 왕직을 보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대단한 사람. 한테 딱 꺾고, 주님, 제가 왕이란 백성들 사이를 판가름해주는 사람인데, 이전에 이런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니?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어. 그냥 다 지가 왕이야. 왜 백성들의 일을 내가 판가름해줘? 내가 말하면 지들이 들어야지.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처음에 백성들에게 그를 판가름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없습니다? 지혜. 그 기준이 없습니다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란 게 뭐 해준 거예요? 왕이란 게 선악과의 기준의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기준을 나라에 세워주는 게 왕인데 내가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라를 굴려먹을 잔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아주 그냥. 좋아 죽죠, 아주 그냥. 좋아 죽을만 하죠. 이게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아니에요. 내 도끼 달라고 했더니 금도끼, 은도끼 주더라. 그러니까 주님 지혜 달라고 하시면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주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좋아 죽는 거예요. 처음이야, 이게. 왕직을 구하는 거예요. 왕권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게 솔로몬의 위대함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말아먹었다고 자꾸 폄하되는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대단한 사람. 왕직을 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교회 한다는 사람도 다 아는 그 사건이 나오죠. 여자들이 와가지고 지 자식이 지 자식이 내 자식이 네 자식이 막 이래서 뭐 둘로 가리라고 했더니 아 이 똑똑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라고 아 정말 아이디어를 봅니다. 그렇죠? 아이디어가 죽이잖아요. 아 이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 집 자식이 네 집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자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 말 들으면 얘 말 들으면 제 말 들으면 제 말이 가는 거. 이걸 어떻게 판가름할까? 아 아이디어는 엄마는 모성애가 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면 한 명이 나서겠지? 이 아이디어도 대단하죠, 그쵸? 아이디어도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뭔 줄 알아요? 이 장면의 감동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두 여자가 창기로 나옵니다, 그쵸? 창기 둘이서 지들 애 문제로 싸우다가 그걸 갖고 누구한테 와요? 왕한테 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위대함입니다. 이 왕이 다윗은 뭐 했어요? 아, 왕궁에서 쳐 주무셨어요. 그냥 이제 전쟁 끝나고 혼자 자고 뭐 걸어다니다가 쟤 이쁘다 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왕이 어때? 한가해요. 근데 솔로몬은 바쁘다는 거. 왜? 백성들이 왕에게 물으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에 지혜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죠. 그쵸? 똑똑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나라에 지혜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까지 왕에게 찾아갔어요? 창기들까지도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지들끼리 거짓말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럼 왕이 그 가운데 선악간에 개입해줘서 자기 아이, 그 창기가 자기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줍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영광이죠. 언제 이스라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시대. 성경에서만 나와있는 시대. 목사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진짜 여러분들 사이에 판가름을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난 군림은 안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해도 그러고 뭐 이렇게 자는데 초라한 시대죠 되게.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는 왕의 시대죠. 그쵸? 아름다운 시대.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왕권이 아닌 왕직을 부르고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영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뭘 하죠, 이제? 딱 왕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구현하는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기에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선언하죠, 그쵸? 그게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굳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느냐? 오리지널로 하면요, 성전은 일찌감치 세워졌어야 돼요. 왜요?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왜 천막으로 지었죠? 천막으로 지은 이유는 간단해요. 광야에서 다들 천막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천막에 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막에 사신 거예요. 왜? 성막의 의미는 나도 너희랑 같이 사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한가운데, 진영이 있으면 제일 가운데 있는 성막, 그러니까 왕의 성막이죠. 진영이 있으면 내가 왕으로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아 라는 의미가 성막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주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이 지어졌어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들어오자마자 여호수아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러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사사기 때 얘기했죠. 시작된 문제가 뭐였어요? 이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죠. 가난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화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들에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선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의 선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니들이 누구야? 라는 과거적 정체성 부여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야, 성막을 봐. 너희들 원래 옛날에 천막 생활했던 애들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셔. 이런 뭐예요? 네, 과거를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상태인 거야, 계속? 계속 성막 상태인 거죠. 정체성 싸움을 하니까. 정체성 싸움을 하고 가나안화 되니까 성전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저기에 바알 신전이나, 저기에 다곰 신전이나, 여기 여호와 신전이나, 이러고 앉아있게 생겼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성막을 보여주면서, from,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온 민족인지 계속, 너희들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 광야에서 온 민족이라는 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보통 정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주변을 초토화시켜봐요. 싹쓸이 했어요, 주변을. 그쵸? 블레셋도 정리했고, 이방 신앙에 대해서 다윗이 싹 교통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발선을 세워놓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게요, 금덩어리 모아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고백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스타트라인에 딱 세웁니다. 이제는 무슨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 싸움을 하지 않아요. 아, 블레셋을 닮으려고, 무슨 거기 있는 모압을 닮으려고, 암몬을 닮으려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이미 싹 끝났어요, 이미. 여긴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겨요. 이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여호수아 때 됐어야 되는 그 스타트라인에 쓴 거죠. 이제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감동하십니다. 480년 만에 이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을 얘기할 때 솔로몬 왕 몇 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 480년 만에 얘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답답함도 있는 거고. 성전 시대는 뭘 지향해요? 성막은 과거를 설명해 준다면 성전은 미래를 설명해 주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왕궁이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주님의 왕궁을 세우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나라가 왕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 선포를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게 되게 감동적입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솔로몬이 왜 위대해요? 성전을 그냥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위대한 거예요. 왜? 다른 왕들은요. 다 까먹었어요.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세우냐라면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왕되면 까먹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고요. 그렇죠? 다윗도 좀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뭐 말할 것도 다 그래요. 왕만 세워놓으면은 내가 왜 내 아들을 왕을 시켰는지 잊어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자기의 사명이 다윗 준비한 그 스타트라인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란 걸 압니다. 이게 단지 건축, 그러니까 건설 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시대적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제 진짜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해서 우리가 대한국과 다른 나라가 보기에 와, 저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볼 만한 그런 대안국가가 되기를 스타트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쵸? 결론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런 대안국가가 완성되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벨론처럼 아시리아처럼 주변 나라를 전쟁으로 통폐 앞에서 권력으로 다스리는 무력으로 다스린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은요, 이 솔로몬 전성기 때 보이는 대안국가예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이게, 야 거기 가면 IQ 300이네 있대, 신기하다, 구경 가자, 야 너 이거 풀 수 있어, 와 이거 덕분에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쵸? 무슨 장난감 구경한 게 아니라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혀 다른 기준과 방식들을 사용하는데 그 다른 기준과 방식이 얼마나 맞은지 그렇게 했더니 진짜 나라가 나라답게 건강하게 잘 굴러가더라 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쵸? 침공하지 않습니다. 침공하지 않아요. 근데 와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왕들의, 시바형의 대표적인 건데, 아프리카에서까지 와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는 이라 이렇게 표현되죠. 그게, 너 이것도 알아? 무슨 백과사전만 했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백과사전 맞추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퀴즈대 이런 게 아니에요. 1대100이 아니란 말이야.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가 고민했던 거,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걸 보면 솔로몬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많은 물품을 바치고 돌아가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조공받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산들 위에 높은 산이 되어서 솔로몬의 나라가, 야, 나라라면 저렇게 돼야지라는 대안국가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배우고 고맙다고 지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모델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이스라엘 가능성.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까지 잘했고 솔로몬 비슷한 왕이 한 둘만 더 나왔어도요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금동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조금 하다가 말죠. 하여튼 솔로몬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표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자 시바양 왕 예를 드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 솔로몬이 이 두 창녀의 아이에 대한 재판을 하는 예와 솔로몬이 시바 방문을 받아 얘기한 이 두 가지 예는요, 그냥 사건적인 예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왕은 가장 바닥에서 진짜 창기들까지 돌아보는 왕이었고, 생활의 왕이었죠. 그쵸? 그리고 가장 위에서 다른 왕들을 가르치던 왕이었어요. 왕을 나라로 바꿔봅시다. 이 나라는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새로운 삶의 기준들을 새로워나가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변화된 이 나라가 가장 높이에서 다른 모든 나라가 찾아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고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가면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서구 사회가 실수한 게 그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뭘 했습니까? 바벨로니아처럼 했죠.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온 거예요. 모델 국가가 되면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요즘에 어디, 옛날에 우리가 미국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가시니까 이제 막 북유럽을 찾아 헤매잖아요. 우리나라가 모델 국가가 어디 있을까? 왜 그래요? 나라는 돌려야겠는데 문제는 많고 제대로 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찾아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모델 국가가 하나 제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른 가치, 바른 기준, 바른 신앙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모델을 따라하려고 가서 배우겠죠. 그렇죠? 침략하거나 침투하거나 전투라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스리거나 신제국주의나 박스 아메리카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 좋은 거라고 쳐들어간 다음에 다 내쫓아버리는 거 민주주의 좋은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 네. 이게 됐죠. 대단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위대한 나라. 이 두 가지 사건의 감정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솔로몬이 어땠는지도 얘기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11개에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읽어왔으면,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6장에 나오죠. 무슨 장면이 나와요? 6장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모세 오경에서는 공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성막 짓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요, 역사서가 시작되고 한 번도 이런 공사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요, 솔로몬 때 11개 와서야 이제야 뭐가 시작되고 공사하는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모르면 지루하고 알면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왜요? 레위기가 재현되는 거죠. 우리 레위기의 성막을 배우셨죠, 여러분들? 레위기의 성막을 기억나십니까? 레위기의 성막은 고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멋대로 살던 죄를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대로 살기로 결단한 제사.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했어요? 등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떡.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그걸 걷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임재했던 그 임재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성막이에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시 지어지는 거죠. 고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어땠어요? 막, 사사기에 기드온이 만들어놓은 에보 따로 섬기고, 이상한 애가 만들어놓은 에보 또 따로 섬기고, 막 이렇게 난장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모세가 만들어놓은 또 노뱀 따로 섬기고, 사사기 때는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이니까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 사람들도요, 480년 전에, 야, 480년 전에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막, 와, 이랬었대. 라고 하는 게, 불기둥, 구름기둥 일어나고, 뭐, 만나, 매출, 이런 거 다 동화 같았을 거예요. 그쵸? 500년 전에 그랬다. 그건 동화 같지 않아요? 여러분, 500년 전이면 조선왕조예요. 고려 말기란 말이에요. 고려 끝, 조선 시작, 이럴 때요. 50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뭐, 여러분들 뭐, 이성계 할아버지가 뭐, 아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믿어요? 응? 아, 웃기는 얘기 안 믿잖아요. 그쵸? 그럴 정도로 거리감 있는, 지금 뭐, 왕이 있고, 정치 권력이 있고, 정치 투쟁이 있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이러고, 여기에 기적도 없고, 뭣도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런 큰 기적이 있어요. 제일 큰 기적이 뭔 줄 알아요? 다윗이 돌던졌는데 골리앗 머리에 맞은 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던 시대에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책에서만 봤던 그 일에 벌어집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인 겁니다. 이 감동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오늘에 복원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줄 알았고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봤던 걸 내가 보는 거야. 솔로몬이 그리고 그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모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그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보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제사장을 앞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그걸 다 임재하고 솔로몬이 설교하는 설교가요 죽입니다. 설교가 솔로몬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걸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딱 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래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주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발등상도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한 가지 성전이 어떻게 주의 집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방적인 신앙과 정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방적인 신앙은 뭐예요? 신이 이 집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신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그 금으로 둘러싼 성전을 지어놓고도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늘 위에 하늘도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광대하셔서 우리가 아무 주의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게 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이 단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고백이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기억하사 우리를 이 여기를 쳐다봐 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집을 쳐다봐 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그때 다시 이 성전의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전을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가 왕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느냐 내 멋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왕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그 고백을 회복하면 그렇죠? 그게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그 고백을 회복하면 내가 무슨 잘못과 무슨 실수와 무슨 악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고백만 회복하면 다시 나를 백성이라고 봐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해요. 이걸 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야, 성전이 뭐나 됐냐 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통합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사를 꿰뚫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 때 나왔던 성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깨서 원방으로 흩어졌을 때라. 뭐까지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기까지 얘기합니다. 예언이죠. 그쵸?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간에 서서, 역사의 중간에 서서 400년과 400년, 왕조사 400년 이후로 나라가 깨지고 400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던 이 중간에 서서 뭘 봐요? 이 나라의 시작과 끝을 봐요. 전체를 본다면 이 선지자예요. 이 나라의 시작과 끝을 보고, 이 나라의 시작과 끝은 그렇지만 이 나라의 중심은 뭐예요? 시작과 끝과 상관없이 중심은 나라가 깨지건 세워지건 범죄건 어떤 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성전의 신앙, 성전의 고백, 하나님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고백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그것이 성전이다. 라고 해야 돼. 수준 높은 설교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설교에 속합니다. 가장 관통한 설교에 속하고. 이 성전의 고백을 정확하게. 돼. 그게 그 시대죠. 이 위대한 시대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솔로몬과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80년 동안 역사가 진보하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나라 위에 나라.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목소리로 삼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은 그럴 것이지만 지금 역사에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새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되게 멋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자신감의 시대죠. 480년 동안 안 된 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는 거. 왜? 우리는 이 고백을 믿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솔로몬과 함께.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복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시작할 때 한국교회를 이런 교회로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것들을 보이시겠다. 너희와 함께 이것들을 해나가시겠다. 라고 해서 내가 그 일원으로 딱 서서 가득한 영광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태어난 건 얼마큼 축복이에요. 얼마큼 선물이고. 그 수동적인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위대함입니다. 그렇죠? 성전의 의미를 선포하고 레위기가 재현되고 성전의 의미를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 가운데 반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다윗 성경 공부하면서 아, 그 위대했던 다윗이 어떻게 바세바 사건 같은 걸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아, 정말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는 정말 그렇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했다. 정말 정점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시대가 훅 가죠. 그냥 정말 솔로몬이 끝까지만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 같은 아들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꿈꾸셨다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줬겠죠. 희년이 선포되고 그렇죠? 대한사회가 만들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진짜 기적이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제 못 벌어집니다. 9장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 이후에 약간의 이제 구조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V자 형태로 꺾어집니다. 아까 어디 갔어? 나 여기서 안 움직였는데? 신기하네. 아, 여기구나. 뒷주머니 있네. 아, 우리 선이, 윤이, 응? 자매가 오늘 그냥 날 계속 혼내네. 나 아까 너희 언니한테 불려가서 화장실 청소 안 했다 혼난 거 봤지? 응? 야, 내가 아무튼, 내가 진짜, 아니, 정말 혼나네. 응? 이제 갈라지죠, 그쵸?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9장에 갑자기 나타나셔서요 경고성 멘트를 하십니다. 그렇죠? 8장까지는 축복이 하나님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9장에 하나님께 경고하세요. 어떻게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너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지만 네가 나를 떠나면 네가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시죠. 경고하시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솔로몬의 대답이 안 됩니다. 이 다음에도 하나님께 두 번이나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대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9장, 10장은 이 양가가 같이 흘러갑니다. 한쪽은 어떻게 돼요? 시바 영혼이 나오고 솔로몬 영혼이 확대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가 열려지는 것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 이면에서 솔로몬이 약간씩 마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복선이 깔립니다. 첫 번째 복선은 뭐예요? 히람, 처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에게 욕심을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솔로몬 시대는요, 은은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그랬어요. 은이 돌처럼 굴러, 금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돈이 차고 넘쳤던 시대예요. 근데요, 이 성전 건축에 백향목과 필요한 것들을 납품한 그 나라에 대해서 북쪽에 황량한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섭섭해한. 하지만 솔로몬이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갑자기 솔로몬이 되게 어릴 때 힘들 때 함께했던 친구,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 또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나중에 죄로 딱 지적되는 부분이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서 묘사를 할 때요, 솔로몬이 그 성을 완성하고 거의 돼서 뭘 할 때 그 옆에 애굽의 공주를 세워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읽지 않았던 11장이 나오죠. 솔로몬이 변질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그 안에 실패의 복선들이 깔리고 있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쵸? 그가 이제 돈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그쵸? 그리고 세속적인 정치 권력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쵸? 애굽도 솔로몬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죠. 솔로몬의 성장을 두려워해서 애굽도 솔로몬, 그 전에 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장을 두려워하니까 이 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해서 자기 딸을, 바로의 딸을 아내로 주죠. 그렇죠? 굉장한 호의예요. 그건 굉장히. 이제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걸 솔로몬이 기쁘게 받는 듯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변질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노년에는 많은 부인들의 신들을 자기가 섬기다. 아예 황당한 거죠. 다윗도 그 정도는 안 했는데. 그렇죠? 다윗이 이미 다 교통정리 해왔던 걸 다시 되살려버리는 역사를 어렵게 여기까지 가다놨는데 그냥 훅 일로 가버렸죠. 이해가 안 돼. 훅 가요. 여기서 이 장면을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팩트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런 장면적인 특징, 이런 사건적인 의미는 다윗 사건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바사바 사건이랑 같은 테마죠. 그렇죠? 뭐예요? 얘기했죠. 여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만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왕궁과 성전을, 자기 왕궁과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위대한 설교를 마친 이후에, 지금 이제 처음에 그, 정말 왕궁에 살지만 목동만도 못한, 왕이 되어서도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런 게 사라지죠. 사라지고, 자기가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서, 그죠? 고금의 자기 같은 존재가 없었잖아요. 뭐 다윗 때 건국일의 최대 전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건국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특한 영향력, 제국이 아니라도 행사하는 나라로 딱 됐을 때, 그래서 세계에서 자기에게 배우려고 찾아올 때, 하나님께 배우려고 찾아오는 건데 자기에게 배우려고 찾아올 때 그가 갖게 되는 그 깊은 자만심이 그를 겨울고 이제 망칩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시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훅 갑니다. 그래서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잘한다 하면 훅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 하면 훅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솔로몬에 비하면 요만한 걸로 막 뇌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솔로몬은 자꾸 모델링을 안 하는데요. 솔로몬이 실패하긴 했지만 실패하기 전까지 솔로몬은 모델링하기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세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꿈꾸셨어요.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 전에 지멋대로 하고 권력단춤하고 겁먹고 아귀다툼하고 딴짓하고 하니까 그 레벨을 못 올라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3류 레벨을 쭉 갑니다. 근데요, 그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딱 올라오잖아요? 왕권이 아니라 왕 위를 보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다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한 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쫙 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480년을 못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480년을 못하신 거지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 팔 다리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영원 능력이 없고 여호와가 팔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면요. 그 다음부터 함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요. 내 문제인 거야. 오늘 설교를 하려다가 분량이 많아서 못하는데 요한일서에 오늘 읽으셨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섰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실 것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욕망으로 구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겠어요? 그것도 포함되죠. 포함 안 되겠어요. 왜? 근데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누려서 내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이 사람을 안 쓰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강령, 기적은 이겁니다. 완전 다윗 때까지도요. 주변 군왕들 몇 명 쳤던 삼류국가예요. 그 전에 아예 그 수준도 안 됐고 맨날 침략당하고 역사했던 나라고 완전 바닥이었던 나라여서 아 우리나라 봐 바닥이잖아 여호와를 믿어도 이 모양이야 여호와가 별거 아니잖아 이러고 480년을 왔던 나라가 진짜 여호와가 민지 딱 믿고 딱 고백하고 딱 기억하고 딱 그대로 하니까 탁 올라가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떠나니까 툭 떨어지고 그리고 쭉 삼류로 받아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다웠던 잠깐 그 찰나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는 엄청난 큰 기대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솔로몬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모세오경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3류였는데 무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순간입니다. 툭 떨어져요. 여로보암을 세워버리십니다.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솔로몬처럼 직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나 편한 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죠. 그걸 구하십시오. 주신 게 주실 것이며 그걸 하세요. 그래서 창녀들의 아이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왕이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이 시대에 서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그거 갖고 움직입니다. 그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쓰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십시오. 솔로몬이 시작부터 삼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도니아를 무서워했으면 유압을 무서워했으면 시작부터 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던 왕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끝까지 애굽을 무서워하고 끝까지 바벨론을 무서워하다가 망했어요. 그런 걸 좀 무서워하지 말라고 정치와 역학관계 좀 그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거 포기 못해서 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 튀었던 걸음이죠. 그렇죠? 거기서 한 걸음을 못 대면 계속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후반 왕이 됐지만 형들 등살에 막 유압 때문에 치고 막 이런 왕이 됐겠죠. 거기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왕의 그 왕직을 보는 거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영향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의미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술 믿는 의미와 동일하고 깃발이고요. 선악가입니다. 십자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더라도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성전의 방향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만 믿어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다시 일하십니다. 바라보시기만 하면 돼요. 다니엘이요.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 열왕기를 읽고 솔로몬이 이미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라고 하고 창문을 하루에 세 번 성전의 방향으로 무너져버렸지만 형제의 방을 열어놓고 기도했더니 함께 다니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오늘에게도 마찬가지. 솔로몬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전의 방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어찌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인지하실 것이고, 이런 솔로몬의 설교까지 해서 열왕기 1장부터 10장의 이 감격과 아픔 같이 느끼시면, 예, 해나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되게 막 신나서 설명했는데, 왜냐면 열왕기는 이제 그 롤러코스터로 치면요, 이렇게 솔로몬에서 딱 올라가고 이제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나쁜 놈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나쁜 놈들이 나랑 비슷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나쁜 놈이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정에 넘기고요, 저게. 이제 이걸 내려갑니다. 이걸 갑니다. 아, 진짜 나쁜 놈이네. 줄 알았는데, 이제, 난 아합 같은가 보다라고 했는데, 좀 있으면 더 나쁜 놈 문하세가 나오는데, 아합이 나보다 낫나? 난 그럼 문하세인가? 막 이래야 돼요, 이제 좀 있으면. 11개 기프터로 내려가시기 전에, 솔로몬의 영광. 기억하시면, 지향 기억하셔서, 이렇게, 비참과 죄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 처음 선포를 기억하시고, 11개의 어두운 그림자, 왜 이 위대한 시대가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게 시작했으나, 어떻게 하면 인생이 비참하게 쫑날 수 있는지. 예, 예, 배워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슬픔과, 수령하게 해서 요한일서 사랑설교가 좋은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거친 거 다 해요, 이제. 거치면 이제, 이 성경 부분은 이제 한 11개 상하 지나가실 동안, 이렇게 거친 거, 예, 용이란 용이 여기서 다 먹으시면 돼요. 기도합시다.